남자들이 명함 주고받는 걸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높은지 바로 알아요. 낮은 사람이 100% 웃어요.
웃어요?
웃어요. 아. 주고받으면서 벌써 예. 아, 내가 꿇어야 되는구나. 그럼 웃어요. 남자들은 먼저 웃으면 권력관계 밑에 들어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갈 길이 멀어요.
네.
자, 정서를 공유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서를 조율한다?
이거는 네. Affect Attunement. 예. 기타를 튜닝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튜닝하듯이 서로 화음을 맞추듯이 두 사람이 정서를
공감
튜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한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맞추는 거예요?
맞추러 가는 거예요. 어. 야,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진짜로.
맞춘다?
야, 나는
정서를 맞춘다?
네, 이 이론을 왜요? 내 감독이?
아니야, 분위기 그 파악 못하고 실실 농담 던지는 애들도 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앞에서 그러면 누가 이렇게 찍 농담 던져가지고 와르르 웃게 하고 선생님도 한번 피식 웃어주잖아요. 근데 사실 피식 웃어주고 나서 다시 칠판을 딱 돌아서면 이제 이 분위기 아닌 거야. 이제 공부하는 거야라고 말은 안 했지만 분위기 달라진 거잖아.
거기서도 계속 떠들고 있어.
없는 옆에 있는 애가 또 했다가
그렇지.
야이씨.
그렇지. 터치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상호 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야 도대체 그 상호 주관성의 내용이?
네.
정서를 공유하는 거다 이거죠.
정서를 터치하고 눈을 마주치면 정서가 공유됩니까?
그럼요. 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부터 마주치고 키스하려고 그러면 눈부터 마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만 마주치고 그냥 달려들면 그거는 추행이라고.
그렇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발견이 이루어져요.
예.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나는 주장을 하는데 1991년에 파르마 대학교에서 이 리촐라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해요. 사실 별 대단한 연구가 아니었어.
원숭이를 예. 대상으로 했네. 긴꼬리 원숭이.
예. 무슨 연구냐면 이제 몸을 어디로 움직이면 뇌의 어느 부위가 작동한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운동 생리학 같은 이제 기본적인 연구들이지. 그래서 원숭이가 손으로 뭘 잡으면 여기가 띠르르 하는
할 수 있어.
찾아냈어요. 예. 그 이제 그 자료 화면을 내가 찾았어. 그래서 띠르 소리 나죠?
예.
다시 띠르 소리 났죠?
띠르 소리 났네요.
자, 예? 뭘 잡으면 띠르 소리 났어. 예? 근데 웃긴 일이 하나 생긴 거야. 연구원이 먹이를 가져다 주다가 떨어뜨렸어. 그리고 떨어진 걸 이렇게 연구원이 잡는데 갑자기 원숭이 머리에서 띠르 소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잡은 게 아닌데?
그래서 이 연구원이 뭐 실수인가 보다. 근데 하다가 아니 다시 한번 해볼래. 그리고 떨어뜨리고 다시 집었어. 그랬더니 또 원숭이가 보고 있으면서 띠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이 잡아도 띠리를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행동만 봐도 그 부위가 활성화되더라 이거예요.
아...
이 연구원이 자기가 손으로 띠리 소리가 나죠.
아...
이거 잡으니까 띠리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연구를 발전시켜서 찾아낸 게
예.
거울 뉴런이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세상에.
원숭이도 이 거울륜을 갖고 있고 인간도 거울륜을 갖고 있는데 원숭이는 이게 단순한 뭐 먹이와 관련된 뭐 그런 것만 남의 걸 보면
예, 예.
똑같은 부위가 활성이 되는데
예.
인간은 보다 복잡한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 감정, 의도를 보기만 해도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도록 갖고 태어나네요.
야한 영화도 그랬을 테나 보다.
그래, 나도 좀 먹방 생각했잖아.
그렇죠.
먹방이든지 뭐든지.
그렇죠, 뭐든지.
보기만 해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래 남들이 저러는 걸 보고 내가
왜 그런 거야?
그렇죠.
그렇지.
나는 그 저 이 격투기. 막 그럼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게 보고 있으면 똑같은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쉽게 설명하면
예.
웃는 얼굴을 보면 따라서 웃어요.
예.
찡그리는 얼굴은 따라서 찡그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잘 웃는다? 내가 웃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꾸 찡그린다? 내가 찡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엄마와의 경험이 확장돼서
그럼요.
그런 식으로 학습이 돼서
아니, 우리는 그게 사회 그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상대방의 표정만 봐도 내가 따라서 그 표정이 되면서 그 느낌이 오는 거지. 얘가 안 좋으네? 이런 거. 근데 이제 남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게. 그게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남자들은 이 거울로의 작동이 망가지도록 훈련을 받아요.
망가지도록 훈련을 받는다고요?
왜? 자, 봐요. 예. 자녀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딸 다 있어요.
그래요? 딸이 태어났을 때의 부모들의 행동을 보면 너무 소프트하죠.
네.
오,
그렇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오, 이 자식, 야, 이렇게 돼요?
예.
그렇지,
그렇죠.
아들이 울면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차 이 자식아.
그렇죠. 울지 마, 남자식이가 왜 이렇게 울어? 이렇게 된다. 여자가 울면 아이고,
누가?
여자애를 대할 때 우리는 거울 뉴런이 시키는 듯도 행동을 하는데 예. 남자애들하고 할 때는 그걸 억압하면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타인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예. 이 정서 경험을 억압해서 그래요. 오죽하면 화장실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라고 써있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거 보고 오줌이 나와요? 난 오줌이 꽉 막힌다, 이게 죽으란 소리야 심리학적으로. 응?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높은 지에 올라가면 남자 얼굴들이 변해요. 입꽁지가 다 처져요.
이렇게
맞아.
웃질 않으니까.
그래.
왜 처지는지 아세요? 볼떡에 힘을 줘서 그래요.
힘을 줘서요?
왜 힘 준다?
근엄하게 보이려고?
안 웃으려고.
안 웃으려고?
남자들은 자기가 먼저 웃으면 권력관계 밑에 들어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진다고 생각하죠. 웃음 지는 거야.
내가 심리학자니까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는데 남자들이 명함 주고받는 걸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높은지 바로 알아요.
바로 안다고요?
주고받은 다음에는 낮은 사람이 100% 웃어요.
웃어요.
높은 사람은 안 웃어. 위로 좀 올라가고.
딱 보고 명함 딱
보고 명함 딱 주고 받으면서 벌써 예. 아, 내가 꿇어야 되는구나 그럼 웃어요. 조금 높으면 올라가요. 그래서 남자들은 먼저 웃으면 권력 관계 밑에 들어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절대 먼저 안 웃어요. 그래서 여기다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꽁지가 처진 3대 집단이 있습니다.
예.
사장들.
사장들 그렇죠.
사장들 모인 데 가면 아주 환장합니다. 그래서 예. 나 오전에 절대 사장들 안 만나요. 하루가 다 사장들. 두 번째 교수들. 교수는 직업적으로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지만 얘기하지. 그래서 교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상한 교수와 아주 이상한 교수. 나도 아주 이상한 교수였어요. 그래서 집어치웠어요. 얘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세 번째로 최악의 경우인데 저희 고위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모인 데 가서 강의해 봤어요?
아니요.
환장해. 아주 사람 강사들 죽여버린다. 그래서
반응이 없어서
반응이 웃지, 없어요.
웃지도 않고
웃으면 자기가 뭐 잘못되는 줄 알아. 이러고 앉아있다고. 이게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장, 교수, 고위 공무원들이 남들과 긍정적인 정서를 공유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라가 행복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래.
아유 심각하죠.
그렇죠.
심각한 거죠. 아니. 이 풍요로운 농담 한마디 제대로 하는 정치인을 봤냐고. 비아냥거리는 건 잘하지.
농담 참 못해요.
그러니까.
개그감이 없어, 개그감.
아니,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겹쳐서 뭐가 되냐면 예. 우리가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예.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린 같이 살아야 돼.
예.
이게 부부싸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지만 전제는 뭐냐면 우린 가정이라는 틀을 지켜야 되는 전제는 항상 있는 거야.
예.
그렇죠.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되거든요.
예.
어느 순간부터 옛날엔 여야가 치고받고 싸워도 뒤에 가서는 또 형님 동생하고 같이 술 마시면서 그렇죠. 또 뭐 우리가 합의합시다. 봐주셔. 뭐 형 이러고 지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갑자기 돌변해서 욕먹었어.
지금은
쳐다봐.
다 죽여버리잖아요.
네. 진짜.
아예 겸상을 안 한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이버 스페이스의 탈문명화 과정이 오프라인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 규칙, 망가진 상호작용 규칙들이
예.
오프라인까지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지금 내 개인적인 적이도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세계 최첨단의 그 사이버 스페이스를 경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우리가 최첨단이야. 다른 세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일 앞에 서서 겪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 온라인상의 이 상호작용의 규칙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예. 각자 각자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노와 적개심, 적을 만들고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비아냥거리고 바보 그러네, 만들고 그러네. 이게 오프라인까지 내려와 버려서 그게 오프라인에서 또 그게 잘하는 건 줄 안다고 어쩌자는 거예요 나라를?
눈만 마주쳐도 좀 괜찮을까요?
아 그렇죠.
터치 한번 하고 이렇게 손 한번.
이게 하고 온라인의 경험이라는 건 그렇게 이제 텍스트만 주고받는 딱딱함도 있지만 온라인 경험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로그인 안 하고 내가 말 걸지 않으면 안 보고 살아요.
그렇지. 안 보고 살죠.
그러니까 여야 정치인들이 만나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김 의원 밥 먹으러 합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니까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또 얼굴 보고 또 봐야 되는데 나도 그렇지. 불편하고 너도 불편하니까 그런 전제가 있는데 생각해보니 온라인에서는 키보드 댓글 하다가
그렇죠.
치시면 그냥 로그아웃하고 나가면 되니 내가 너랑 매우 적대적이라도 별로 아쉽지 않다
그렇죠.
는 경험이 쌓이는 건가 보다
해석이 아주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정치 선수가 높은 사람들 만나면 예. 이 사람들이 자꾸 손을 잡아 나 네.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예. 악수하고 가면서 내 손을 잡고 가. 아, 이거 되게 어색하잖아요. 예. 남자끼리 손 잡는 게 어딨어. 근데 예. 그 사람들은 그 오프라인의 터치의 기술을 익힌 거예요.
아. 최대한.
최대한 많이 만져야 돼. 이래야 나중에 날 기억해준다고. 악세 보면 알아요. 선수가 5선 뭐 이런 데 사람은 악수 이 악력이 틀려요. 악수했는데 어설픈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100% 비례예요.
그래, 손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내면은 걔는 100% 비례야. 그럼 다음에 못 봐. 안 나와 다음에.
손 털고 막.
터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상호주관적 그 경험의 본질을 이해 못하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지. 아무튼 되게 터치, 그래서 섬에서 있으면서 아 정말 큰일 났다. 왜 이 위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이거는 다 전혀 다른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왜 같이 산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를 용납을 안 해요 비유를 하자면 정서를 공유하는 거는 수도관이에요 예. 내가 하는 얘기는 물이에요 물은 예. 물이 중요하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까지 물이 흘러가려면
관이 있어야죠
수도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다 새버린다고
예. 그렇지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해
그래서 뭔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건 있어야
그렇지.
오해 없이 잘 전달하려면
그렇죠
최소한
그래서
오늘 내가 방송은 나들으라는 방송이네 그냥 영상 자체가
아니 밖에서 박 PD가 그러더라고 이거는 대표님들을 위한 선정 방송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러네. 언어 정도선 7%고 이게 메라비안이라는 학자인지 사실 오보야 그렇게 뭐 이건 이제 정서적 소통에만 해당돼요 예. 뭐 사랑해 뭐 좋아해 예. 이런 얘기할 예. 때 해당되는 거지만 큰 틀에서는 80, 90%는 비언어적인
그러네요. 네?
시각적으로 표정, 자세, 외모, 목소리, 톤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게 수도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자는 다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떤 자가 날 보고 웃으면 내가 따라 웃습니다.
예?
인간은 자신의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뇌가 시켜서 따라 웃지만 예. 나는 그걸 내 정서적 변화 설명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불안해져. 밤에 잠 못 자고 고민할 때 가끔 있죠.
예.
낮에 일어난 정서적인 당혹감을 설명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대부분이.
뭔가 머릿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별일도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
예.
왜? 정서적 과정과 논리적 과정을 일치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내 정서적 변화가 설명이 돼야 돼. 자, 어쩌든 저거 날 보고 웃었어요.
예?
내가 따라 웃었어. 웃습니다. 내가 웃는 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좋아해서 웃는 거야.
그렇지. 이쁘네. 매력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여자는 무조건 이쁜 거예요.
아, 따라 웃으니까?
따라 웃으니까.
아, 원인은 따라 웃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김성호 씨 옛날 노래 중에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웃는 여자는 다 이뻐. 그 얘기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미소를 갖고 또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예.
어떤 게 진짜 미소 같아요?
오른쪽 게 진짜 미소 같은데요?
그렇죠. 오른쪽 예. 게 진짜 미소죠.
예.
왼쪽 거는 뭐가 어색하죠?
네.
네.
약간 보톡스 맞은 웃음 같습니다.
눈을 안 웃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입을 가리면 오른쪽만 웃고 있어요. 왼쪽만 안 웃고 있죠. 이거를 입만 웃는 거를 패남 미소라고 그래요. 패남 옛날에 패남 비행기에서 슈퍼스타 입만 웃은 거야.
아 진짜 아. 억지로 웃은 거. 억지로
웃는 거야. 입은 마음대로 관리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예. 눈의 근육은 진짜 웃을 때만 움직여요.
아 진짜 내가 즐거워야.
즐거워야. 아. 그러니까 웃는 모습을 교육시키려고 그러니까 어. 눈은 안 되니까 입만 웃는 걸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패남 스마일이라고 아. 이름을 붙였어요. 아. 자, 근데 이것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 시사하는 바가 또 엄청 큽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가 지났는데 여전히 마스크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엄청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저게 편한 거지.
내 감정이 읽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드러내지 않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사이버 공간이랑 비슷하거나 저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이 내려온 거예요. 아. 사이버 공간의 그 규칙들이 우린 전화 걸면 낯선 사람 만나면 인사해야 되고 전화 걸면 친절해야 되는데 예. 그게 예. 싫은 아우. 거지.
그거구나.
그러니까 아. 애들 전화 안 하잖아요. 문자만 하잖아요. 카톡으로 카톡 좀 어색하니까 이런 이모티콘 다양하게 띄우는 거예요. 예. 노인네들은 배울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크크크크 맥락 없이 그것만 잔뜩 붙여댄다고. 네. 뭐 정서가
정서가
불편해진 거예요. 어. 정서를 공유해야 상호 주관성이 담보가 되는데 정서를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정서 불편 사회의 두 번째 현상. 야 이건 내가 또 찾아내고 찾아내고 이건 진짜. 말이 된다라고.
뭔데 뭘 찾아내셨나?
감정 불편사의 두 번째 그 에비던스. 예. 그걸 내 이름 붙였어요. 어. 비행기 사무장 말투예요.
예.
비행기 타면 오래된 스튜어디스나 사무장은 말투가 틀린 거 알아요?
어떻게? 오래되면?
오래 일한 사람들은 예. 승객들을 대할 때 예를 들면 안전벨트 매세요. 예. 마이크스 올려요. 출발하면 드리겠습니다. 올려요. 어.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아, 이거 참 둔감해.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그거 왜 그런데?
그거를 심리학에선 베이비 토크 혹은 머더리즈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아기한테 하는 말투예요.
똑바로 앉아 있어. 이따 라면 줄게. 아주 내가 앉아한다는데,
우리 강아지한테 하는 말투예요. 아빠 나갔다 올게. 집 잘 지켜. 애기 어릴 때 예. 아빠 회사 갔다 올게 맛있는 거 사 올게
그러네요. 베이비 토크.
베이비 토크예요. 네. 이게 그 양로원에서 간호사들이 그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한테 쓰는 말투이기도 해요. 예, 유아화하는 예. 거예요. 예. 내가 너를 그 돌보고 있어라는 거를 권력 관계를 예. 심어주는 거예요. 예. 비행기 사무장이 이 말투를 쓰는 이유는 내가 비록 당신한테 서비스는 하지만. 내가 권력 관계에서 당신 밑에 있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걸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말투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해석을 하냐면 이 말투가 지금은 사방에서 이 말투를 써요. 정서적 거리두기라고 내가 이름으로 치는 거예요. 예. 내가 서비스를 하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정서 공유하고 싶지 않아. 난 친절하지만 매뉴얼대로 할 따름이야. 예. 이거를 이 말투를 요새는 편의점 알바들도 다 써요.
맞아. 아.
도와드릴게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그거 못 느꼈어요? 이거 희한한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서로 친절해야 되고 서로 네. 예의를 갖춰야 되고 서로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예.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서비스를 하면 서비스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신을 내가 기분 좋게 해 주고 나는 돈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친절하게 최선을 다할게라고 하는 원칙들이 있었는데 예. 온라인상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예. 원칙들이 예. 이모티콘 땡 보내면 끝이니까 오프라인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억지로 모르겠구나. 해야 되니까 싫은 거야. 예. 난 전화 거는 것도 싫은데 전화 거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말투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서를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려고 그러는 암묵적인 시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네. 이모티콘이 되는 거구나 그냥.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권력관계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꿀리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권력관계는 지금 틀렸어요. 왜 잘 나가다 틀린 얘기하고 가끔 그러시더라고. 그냥 권력관계에서는 내가 밑에 있지만 예, 내가 정서적 거리를 두기를 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럼 그건 목적을 가진 인위적인 그 표출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충분하게 그 감정 교류가 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다 보니 나오는
그렇죠. 제 해석은 그거죠. 아. 온라인상에 정서 공유를 통한 의사소통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프라인상에서의 정서 공유의 신호를 보내야 될 때 그
예,
어색함 나오구나. 때문에 아. 상대방을 강아지 다루듯이 애기를 다루듯이 엄마 말투를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얘기죠. 비행기 사무장 같은 경우엔 이제 내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내가 경력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고 아, 근데 그 말투가 예. 일상에 이렇게 아, 퍼지는 아, 이유가 애기한테만 써야 되는 말투죠. 이 감정 불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감정이 공유가 안 되는 사회가 됐어요. 야 이게 또 어떤 무서운 결과를 뽑아내냐면 어그로를 끌어요. 어그로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세요?
우리가 많이 하긴 하고 싶다만 뭐의 그러니까 약자인지 제발,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공부한 사람이니까 예. 내가 독일서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그 학습의 습관이 뭐냐면
예.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검색해서 어원을 찾아라. 이게 어느 시대 어떤 맥락에서
시작된 거냐?
시작이 된 거냐를 찾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예? 구글 엔그램 뷰어라는 게 예. 그래서 내가 전에 쓴 책에 창조적 시선이라고 하는데 예. 1000페이지 되는 예. 책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오. 근데 거기가 그것도 전 세계 누구도 못하는 내가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인간이 언제부터 창조적이었는데 크리에이티비티란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 검색해보니까 1920년대부터 쓰였어요.
아, 되게 최근이네.
인간이 창조적이 된 신처럼 창조적이 되겠다고 선언한 게 1920년대예요. 그거 설명하는데 1000페이지가 걸렸다고.
예, 예.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얘기했죠. 인터서브젝티버티 구설 예? 났죠. 예? 어그로도 마찬가지예요. 어그로 끝나는데 어그로는 뭔 뜻이야. 이게 어그레시온이에요.
공격성.
응.
이렇게 땡겨오는 건 줄 알았더니
아,
그런
게임에서 게 이 상대편 그 상대편 이렇게 꼬시는 저왜 예, 예. 나 공격하게 하고 내가 뒤로 치고 들어가고 이런 거 하려고 그걸 이제 어그로 끈다 그러는 거예요. 어그레시온을 잡아 땡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사이버 스페이스는 어그레시온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공격성의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예.
어그로 끈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만 해도 좀 착해. 이런 거요. 뭐 미쳤다, 허걱, 뭐 이거 보임임, 뭐 이건 진짜 이런 거. 이거 어그로 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어그로가 넘쳐나는 이유는 왜냐 이거지 도대체.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의 상호작용 규칙이 무너지니까 온라인상에서는 날 것의 상호작용 원시적 규칙이 다시 살아나요.
예.
그게 어그로예요. 어그레시온이고. 예. 예. 왜 그러냐면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시시대 때는 나쁜 정보가 좋은 정보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중요한 정보지.
그죠?
늑대가
호랑이가 날 쫓아온다. 네. 그건 나쁜 정보죠.
예.
여기 바나나가 있다. 좋은 정보죠. 내 생명에 뭐가 더 중요해요?
호랑이가 100배 중요하지.
그렇죠. 나쁜 정보가 훨씬 생존에 중요해요.
예.
그게 우리의 원시에 그서부터 이게 갖고 있었던 우리의 정보 처리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문명화 과정 속에서 그런 어그레시온을 그걸 순화시키고 감정을 온순화시키고 서로 공격성을 표출 안 하고 예? 규칙에 의해서 행동하고 뭐 정치도 이렇게 대의제로 해서 표출하고 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상호적 규칙이 다 무너지니까 왜? 상호적 할 영역이 없잖아요. 상호주관성이 성립할 영역이 없으니까
예.
날 것의 정보 나쁜 것만 던져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제 부정성 우선 가설이라고 그래요. 부정적 자극이 긍정적 자극보다 훨씬 더 오래.
그런 것 같다.
네.
근데 나쁜 것도 어쨌든 정서가 공유되는 현상 아니에요? 나쁜 것도 어쨌든 정서 나쁜 정서지만 정서가 공유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쁜 정서를 공유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지 않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슬픔을 공유하는 건 공유한 건 네, 맞죠. 네, 그런 네. 슬픔이 근데 여기는 어그레시온 아니에요. 상대방이 날 공격한다고 그러면 나도 똑같은 어그레시 공격적인 감정을 갖는 거를 정서를 공유했다고 표현하나?
그러네요.
그건 아니죠.
뭔가 슬프고 나쁜 정서를 공유하기 위해서 저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통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뭐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거니까.
소통의 방식이 점점 더 디지털되고 원시적으로 바뀐다는.
그렇죠. 그래서 탈문명화 과정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너도 나도 극장에서 일어서서 보기 시작하면 에브리바디가 다 일어나야 되는 그 상황이 감정 표현에서도 나타나는
정서를 공유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였구나.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더 중요해지는 게 그럼 정서를 도대체 어떻게 공유하는 거야?
예.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주목한 거야. 박사 과정에서.
아까 전에 그 심리학자.
아니 이건 또 딴 사람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아 그건 위대한 사람이고 비고지키라는 사람은 예.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요 사람은 마이너한 심리학자예요.
예.
야, 근데 야, 이런 어마어마한 개념을 썼단 말이야? 그게 정서 조율이라는 개념이에요. 정서를 조율. 공유한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인 거야. 도대체 어떻게 예, 공유가 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affect attunement, 기타 줄을 서로 조율하듯이 예. 상, 양자가 서로 정서를 공유하더라. 이 개념을 만들어요.
예.
구체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와 아기가 서로 정서를 흉내낸다. 거울 유전이 있어서 같이 흉내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생득적으로 갖고 태어나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엄마가 그걸 막 키워내죠. 같이 흉내내면서 엄마가 아기의 정서를 그대로 흉내내요.
예.
근데 뭘 흉내내느냐? 기쁨 슬픔을 흉내내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여보다 보니까 왜 기쁨 슬픔이라는 건 추상적 카테고리라고.
예.
추상적 기쁨 슬픔이 구체적으로 생리적 차원에서 표현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이 사람이 바이탈리티 어펙트. 활력 정서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감각 정서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정서라는 거는 범주적 정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쁨 슬픔 뭐 이렇게 얘기했던 범주적 정서가 있는 반면에 감각 정서라는 영역이 있다. 정서를 공유할 때 활성화되는 거는 이 감각 정서의 영역이더라. 그래서 감각 정서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시각, 총각, 촉각, 운동감각, 후각, 미각이 있어요.
예.
이건 감각의 통로죠. 감각의 양식이에요. 이 감각 정서에 또 차원들이 있어요. 시간. 같은 움직임이라도 봐요.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이렇게 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이렇게 예, 움직이는 예, 거 이렇게 뭐 예. 말도 어?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뭐 형태, 윤곽, 리듬 이게 제일 중요해. 리듬, 움직임 이런 감각 정서에 요런 차원들이 존재하더라 이게요. 요거를 서로 공유를 하는데 여기엔 놀라운 과정이 일어나더라 이게요. 무슨 과정이 일어나냐?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 자아가 만들어지더라 이게요.
이야. 공유를 통해서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야, 내가 이 사람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한 거야.
네. 리듬이 있어.
자
리듬부터도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지금 봐요. 리듬 봐요. 나 여기 아까 여기 누가 지나가더라고.
예.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 한 마디 안 했어요.
예. 근데
태도나 이렇게 나가는 자세를 보고 왜 이렇게 건방져 이랬어요.
예.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어우 사람 차분하고 뭐 이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일하는 사람 같네. 그럼 판단 다 하잖아요.
하지.
예. 하죠.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고 도대체.
느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느낌이 뭐야. 몸의 동작, 강도,
움직임,
움직임 뭔가 이거예요. 믿음. 이 차원을 바이탈리티 어펙트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보고.
아,
이해하셨어요?
왠지 모를.
아, 왠지 모르는 게 아니지. 보였어요. 느낌은 이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갔다고 이놈이.
아, 그럼 왜 저 사람이 중요해 보였어? 라고 물으면 걔 있잖아. 지나갈 때. 그 뭔가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 움직이는 동작이 뭔가 이렇게 한 10년 여기서 묵은 사람의 자세가 나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리듬이고 뭐 강도고 뭐 그렇죠. 이렇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 얘가 그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엄마가 아기하고 정서 공유를 하는데 아기가
예.
웃어. 그냥 입으로
웃었어요.
아, 웃었어요?
웃었어요. 예.
엄마가 아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스마일 이랬어요.
네.
아기는 입으로 웃었어요. 엄마는 말로 웃었어요.
예.
그런데 감각의 양식은 틀려요. 하나는 입으로 웃었고 나는 말로 웃었지만 예. 예. 그 강도나 그 리듬은 똑같아.
그걸 이해했어요? 엄마도 그걸 흉내내니까.
흉내내니까.
예.
흉내내는데 똑같이 흉내내지 않더라. 이게 처음엔 다 똑같이 흉내내는데 아기가 웃으면 똑같이 웃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웃는 방식이 틀려져요. 아기의
예.
정서 표현의 방식을 자꾸 달리해서 표현하더라고.
예.
여기에 인간 자아 탄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왜 그럴까요?
요거를 내가 이제 나는 요 개념을 가지고 감각의 교차 편집이라고 내 개념을 붙였어요.
예.
내가 그래도 64살까지 살았는데
예.
심리학자로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싶은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디톨로지,
네.
창조는 편집이다.
예.
창조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론 갖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자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설명이 안 뭐 복잡한 창조의 저 편집의 단위, 편집의 차원이 뭐 이렇게 설명이 복잡해요. 그러나 에디톨로지라는 개념을 내가 만들었어. 전 세계 처음으로. 예. 이 사람이 얘기한 그 감각, 저기 그 어펙트 어튜먼트를 나는 감각의 교차 편집이라는 개념으로 더 확대해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예. 인간 자아는 어떻게 탄생하느냐? 처음에 엄마하고 아기하고 같은 몸이죠. 같은 존재예요. 예. 근데 밖으로 태어났죠. 몸은 떨어져 있는데 마음은 붙어 있어요. 여전히. 그렇지. 그렇죠. 예. 근데 어느 순간 아기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죠. 예. 독립된 존재가 되죠. 예. 그러면 문제는 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그게 이제 9개월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미완성돼서 태어나서 완성될 때까지의 그 9개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그게 나는 감각의 교차 편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다니엘 스테인이라면 감각, 저 정서 조율이란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고.
감각을 서로 공유하긴 하는데.
하는데
그게 조금씩 서로 다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공유는
나는 하되. 몸짓으로 하면 걔는 목소리로 하고 얘가 표정으로 하면 나는 몸짓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각의 채널도 똑같아. 예. 몸짓, 뭐 목소리, 표정 다 똑같아. 예. 강도도 똑같아. 그러니까 감각 양식이 있고 감각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예. 세기, 강도 예. 뭐 이런 거. 예. 처음엔 둘 다 똑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베리에이션을 주기 시작해.
예를 하나 들어봐죠. 예를. 엄마가 예를 들면 애가 와서 울면 슬퍼. 그러니까,
그렇지.
아파.
그렇지. 그런 식으로.
다른 거죠.
애가 근데 지금 아주 정확해 예를 들어. 나 진짜 방송 보면서 맨날 놀래는 게 그런 능력이 탁월해. 얘기를 그러니까 그것도 교차 편집의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예. 엄청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못 받지만 그 창조적인 능력을 지금까지 버티는 거라고. 예. 지금 내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이것도 교차 편집이에요.
그렇죠.
자, 아기가 우는 소리 몸짓으로 울지만 예. 엄마는 표정으로 아기하고 똑같은 고통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 자, 아기는 그럼 무슨 느낌을 갖냐면 나하고 똑같은 느낌을 갖는데 다르네?
그렇죠.
같은데 다른 거죠.
같은데 다르네? 예.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네.
다르네? 나는 이제 다른 존재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하는데 대니얼 스테인의 정서 조율이라는 개념처럼 훌륭한 개념이 없더라 이기지. 근데 난 그걸 확대해서 감각의 교차 편집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창조성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조율이라고 하면 뭔가 이게 합치고 하모니의 느낌인데.
그렇죠.
뭔가 그게 차이를 드러낸다는 그렇죠. 표현이구나.
그래서 편집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 스턴이 얘기하는 그 감각 양식과 감각 정서의 차원. 예. 그래서 동일 감각 조율 뭐 감각 간 조율 뭐 초감각 조율에서 감각을 조율하는 양식이 자꾸 달라지는 거야. 예, 예. 자꾸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다른 존재가 돼가는 거야. 이야 진짜 이건 내가 읽어본 중에 최고의 설명이에요. 정서를 심리학에서 정서 심리학이 발달이 굉장히 늦어요. 예. 큰 변화가 없어. 근데 이 대니얼 스턴이라는 사람이 이 개념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을 못 시켰는데 하여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전작의 그 창조적 시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예. 거기서 내가 감각의 교차 편집이라는 개념을 찾아냈어요. 뭐냐면 최초의 추상 화가가 누구예요? 그건 상식인데. 칸딘스키 그렇죠.
예,
칸딘스키.
칸딘스키.
사진기가 나오면서 화가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응? 똑같이
대상을 재현을 똑같이 하는 게 최고의 화가였는데 네. 사진기가 훨씬 더 잘하는 거야. 네. 그래서 화가들이 다양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인상파가 나오고 네, 뭐 예, 예, 예? 예. 피카소가 나오고 뭐 다양한 실험을 해. 야수파가 나오고 뭐. 칸딘스키는 걔네들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대상을 재현하고 있더라고.
그래도
바꾸긴 하지만, 예, 예. 그러니까 그 초점, 그러니까 화폭 안에 초점을 두 개 놓는 식으로 해서 원근법을 파괴하기도 하고 색깔을 파괴하기도 하고 모양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예. 여전히 대상을 재현했다라고 하는 흔적은 남아 있어요. 예. 칸딘스키의 위대한 게 뭐냐면, 아니 왜 대상의 재현을 포기를 못하지? 근데 대상 표현 재현을 포기 안 하면 화가가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예.
이 사람이 다들 비판하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쉔베르크의 음악회를 가요. 예. 예, 왼쪽에 있는 사람이 쉔베르크예요. 예. 쉔베르크의 음악회를 갔더니, 오, 음악은 대상을 재현하는 게 아니야. 예.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더라고.
그렇지.
뭘로? 음표로. 예. 거기서 이제 이거야 우리도. 그래갖고 우리도 음표처럼 조형의 기본 요소들 점, 선, 면, 색채를 가지고
예. 음악을 만들어보자.
음악처럼 아. 작곡하듯이 아. 편집을 하면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하. 그게 추상화의 출발이야. 그런데 화가로서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예. 칸디스키 그림 하나도 안 재밌어요. 예. 그럼 뭐 아무도 안 좋아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어.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칸디스키가 어디에 선생이 되냐면 독일의 바우하우스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우하우스에 가서 가르친 게 뭐냐면 파르벤 회렌 클랭의 젠. 독일말로 색깔을 듣고 소리를 본다.
색깔을 아. 듣고 어. 소리를 본다? 어.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감각의 교차 편집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 서로 다르게.
응. 그러니까 이 네모난 거는 무슨 감정이 느껴져? 뭐 이런 식으로. 예. 어. 엉겅퀴를 만졌을 때 그 느낌을 화폭에다 표현해 봐. 네. 뭐 이런 식으로 아, 감각의 식으로. 교차 편집을 훈련을 시켜요. 예. 그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디자인이에요. 아. 그래서 칸딘스키가 위대한 거예요. 왜? 회화가 사진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대상의 재현이라는 세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현대 회화에 오면 이건 뭔지 모르겠어. 뭐 이제 비싸게 팔긴 하지만 난 화랑의 아. 장난이 크다고 봐. 예. 뭐 그리고 사람들이 그 희귀한 거 어. 찾는 심리하고 똑같아. 예. 예. 물론 가치는 그래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칸디스키는 회화에서 쫓겨났지만 그 회화의 원칙을 가지고 대상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예. 대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생산하기 시작한 거야. 디자인의 출발이에요. 예. 회화 시장이 크겠어요? 디자인 시장이 크겠어요?
디자인
훨씬 크죠. 크죠. 그 예. 공로가 어디 있어요? 어. 칸디스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칸디스키의 행위를 감각의 교차 편집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그전에는 공감각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공감각. 예, 예, 예. 그건 일부 천재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예. 칸디스키는 그래서 칸디스키는 그 음악을 했어요. 그리고 클레라는 사람이 있어. 칸디스키와 같이 그 예. 클레라는 화가도 예. 바이올린 한 사람이야. 어. 그래서 그 바우하우스 선생들이 클레가 그림을 그려? 그건 이상한데? 그 클레가 바이올린을 해? 그건 바이올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클레가 바이올린을 훨씬 더 잘했어. 예. 화가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들이 한 행위가 뭐냐면 공감각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거를 천재들만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예. 가르치는 걸로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바우하우스에서. 그래서 그게 디자인 학교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가르친 거, 공감각을 가르치게 만든 거를 방법론 쪽으로 만든 거를 나는 감각의 교차 편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근데 예. 여기서 칸딘스키 바우하우스의 감각의 교차 편집과 예. 엄마와 애기사의 감각의 교차 편집의 차이는 뭐냐? 바우하우스의 감각의 교차 편집은 한 개인의 능력이에요. 학습하긴 하지만 예. 한 개인의 능력에 국한된 거라고 예. 애기와 엄마 사이의 감각의 교차 편집은 상호 주관적 행위예요.
서로 만들어가는?
서로 만들어가는. 예. 애 키워보면요. 어. 엄마가 애기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애기가 엄마의 흉내를 내기도 예. 해요. 예. 서로 예. 만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아주 다이나믹하게 간다고. 그래서 애기하고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그 감정의 놀이를 하느라고. 그래서 이 상호 주관적 행위 내가 바우하우스의 공부만 할 때만 하더라도 감각의 교차 편집이 창조적인 건 맞는데 한 개인의 창조적인 능력을 학습시키는 교육 과정이었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옛날에 공부했던 걸 다시 되살려서 현대적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이게 창조네. 아. 바우하우스에서는 한 개인의 창조성을 훈련시키는 방법론을 도입했지만 예. 창조의 본질이 아기와 엄마 사이에 공감감적 경험을 통해서 이게 분화가 되어 나오면서 자아가 형성되는 인간 예. 자아 창조의 과정이 상호주관성에서 떨어져 나오는 주관성 이 프로세스 있는 거네.
창조라는 프로세스 본질이,
자체가. 그 자체가.
그러면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감정을 공유하긴 하지만 표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라진 결과물의 표현을 보고서 우리가 원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똑같은
느낌이네요.
거죠. 똑같죠.
그런 느낌이네.
양식은 달라졌으나
암호를 복호하는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감정의 그냥 공통점은 있는데
그렇죠.
표현이 다른 거네요.
근데 거기에 창조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 그게
나는 예술적 창조성을 바우하우스에서 감각의 교차 편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대니얼 스테른의 정서 조율의 개념을 들여다보니 이거는 두 사람이 감각을 교차 편집하는 거네. 여기서 자아가 생성이 되는 거네.
예.
인간 자아를 탄생을 설명하는 이건 어마어마한 창조의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아무거나 그린 건 감동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교차 편집이 없는 거니까.
없으니까.
공통된 그럼요. 감정이 없으니까.
그 어딘가 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숨어 있어야 되는구나.
자 봐요, 이게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만졌을 때 비싼 질감, 이게 독일의 그러니까 바우하우스의 후예들이 그 독일의 이 질감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벤츠의 차 이 내부 이 구조 이거 만지면요, 현대차 만지는 거하고 틀리다고 느낌이. 얘네들은 그 질감을 통해서 그 미학적 경험을 하는 거를 훈련받은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독일 디자인이 투박한 것 같아도 그 숨어있는 게 그 기능성과 그 예술성을 통합해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창조적인 그 느낌이 뭐라고 설명할 거냐. 우리는 그냥 좋다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죠.
걔네들은 학습할 때 여기다가 음악적인 요소를 집어넣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렇게 해봐.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죠.
여기서 듣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두
분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흥분해갖고.
이 음악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런 거지.
그래서 냄새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 감정은 음악에 있는 그 감정을 표현한 거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창조네.
그렇죠. 그게 딱
창조네.
엄청나겠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창조네.
그래서 내가 62살이 넘어가면서 이 책을 쓰면서 내 평생 공부한 거를 이 책에 그래서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바우하우스의 역사를 통해서 디자인을 통한 창조의 과정을 공부를 해보니 감각의 교집할 수 있는 그게 핵심이었는데 엄마와 아기의 정서 조율이라고 하는 상호작용 상호주관적 상호작용이 내용이 바로 감각의 교차 편집이더라. 이게 인간 자아 탄생의 기원이더라.
그래서 무슨 그림을 보고 갑자기 뭉클한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왜 그림 보고 내가 뭉클하지?
내가 설명은 못하지만 천재들은 그걸 설명해. 음악적으로. 그래서 천재가 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뭔가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 거지.
그런데 그냥 뭉클해.
그렇죠.
우연히 뭉클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AI로 넘어가면 AI가 자의식을 가질 수 있냐의 문제예요.
자의식을
자의식을
그러니까
가지면 말씀하셨던
지금 막
대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AI가 마치 자의식을 갖고 뭐 무슨 뭐 행동한 것처럼 그런 뉴스를 자꾸 뜨잖아요. 나는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야. 심리학자 입장에서 보면 자아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의 교차 편집, 상호주관적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게 없는데.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멀티모달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들었습니다.
요새 뭐 열심히 했어요. 멀티모달이 뭐예요?
뭐 이거 좀
텍스트를 음악으로 만들고 뭐 음악을 뭐 그림으로 만들 이런 거예요. 근데 멀티모달하고 크로스모달하고 비교가 되냐고. AI에서 크로스모달리티라는 개념 쓰는 거 봤어요?
못
썼어요. 못 써요. 쓰긴 어째 쓰는데 전혀 다른 뜻이에요. 갈 길이 멀단 얘기예요.
교차를 못 하고.
그럼요. 자. 텍스트 자료들만 학습해서 그 엄청난 데이터 센터들을 만들겠다고 지금 난리들을 치는데 텍스트 데이터만 갖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감각 그러면 감각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거야? 텍스트 아까 얘기한 대로 텍스트 데이터가 10%라고 그러면 90% 감각 데이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상호주관적 감각 데이터라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낼 거예요 도대체?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가능해요?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생지는 못 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해서 이렇게 겁낼 필요 없어요. 아주 훌륭한 도구가 생긴 거지. 저 마차 타고 가다가 그냥 페라리 타는 느낌인 거지요.
그게 흉내만 내고 있는 거는 여전히.
흉내만 내고 있죠.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고.
지식의 조합을 흉내내는 건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감정이 아무런 없는 감정이 거지. 없잖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거지. 많이 얘기하니까 하는
터치 눈 맞춤 정서 조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섯 개 중에 세 개 반한 거야.
이제 반한 거예요?
네. 거기까지 담길 거야 아마.
네, 근데 이제
끝까지 다 해야 되냐? 여기까지 거기서 그만하면 안 돼?
박사님의 이제 체력 저하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자 여기까지 그 위대한 인간도 역시 배터리 떨어지면.
아니 근데
야, 힘들다.
내가 오랜만에 예. 내 얘기를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비언어적 소통으로 두 분이 어떤 예. 관심을 갖고 듣는가가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내가 흥분을 해갖고 아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나도 그 공감 능력 떨어진다는 얘기를 엄청 듣잖아요.
엄청 떨어져요, 실제로.
그죠. 그리고 나는
공감, 듣는 게 아니고 떨어지.
그러니까 팩트. 내가 이렇게 반응한 거야. 공감 능력 떨어지지. 사실은 한 40점 정도 되는데 100점 만점에 공감 능력 떨어져도 없어라고 하니까 막 20점, 10점 이런 느낌으로 드니까 나는 오히려 아 그럼 좀 고쳐야지 이렇게 안 하고 긁혔잖아 내가. 보통 왜요? 사람은 팩트에 긁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예리하게 지적한 거지.
그렇지. 나한테 2% 못 생겼어 그러면 안 긁혀. 어? 오케이. 근데 공감 능력 떨어진다고 하니까 긁히더라고.
그렇지.
실제로 떨어지니까.
미국하고 공감 능력. 미국 못 가봤고 공감 능력.
그래서 야 공감 능력이 왜 필요한데 사람은 의사소통만 정확하게 하면 되지. 이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니까 뭐 다른 걸로 제스처 같은 걸로 같이 뭐 동원해서 그 이른바 그 뭐라고 합니까? 캄프라찌라고 하나?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했는데.
라는 식으로 해서 이 가치를 스스로 굉장히 폄하시켰어요. 내가 수년간.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모든 거에 진짜네. 모든 거에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커뮤니케이션에
공감과 예절과 뭐 이런 건 지능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에도 많이 긁혔는데 뭔 말인지 알겠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 능력 있는 중년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공감 못 하고
예. 대신 과제를 해내는
과제 게 지향적이고 네.
근데 요 다음에 턴테킹에서 그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빨리 망가지는가.
그런데 교수님은 이거 다 알면서도 왜 그래요? 나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섬에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래서 내가 2% 볼 때는 저 인간 나하고 너무 똑같은 인간이야. 그래, 저렇게 못됐어. 저렇게 못됐는데 고칠 생각이 없어. 나도 그러잖아. 지금 야, 처음 얘기할 때 그랬잖아. 나는 하나님의 얼굴하고 그 머리 주는 대신 그 못된 성격을 줬다고. 그렇게 나도 해석하고 아니 나 섬에 혼자 가서 살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돌파구를 찾는 거죠. 근데 2%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나보다 훨씬 상태는 양호해요.
양호하답니다. 양호.
근데 내가 근데 좀 늦게 한 10년쯤 늦게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악화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드니까 외로우니까 내 관계들에 내 지금까지 있는 내 소중한 관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요.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되게 착한 점점. 사람이 점점 착한 사람이 돼가더라고.
그나마 네. 그나마 희망적인 얘기로
다음 시간에는 다시 내가 섬에 갔다 다시 잘 준비해서 올라와서 해결책까지 제시해 줄게요.
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짜지
감정 공유에 대해서. 네. 야 저는 그리고도 오늘 그것도 그렇고. 창조성이라는 게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본인 창조 못하잖아.
아니 그게
모르는 것만 꽂히는 거야.
그게 창조성.
그렇게 못되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한 번 꼭 못되게 꼬고 끝나더라고.
자 여러분 오늘 재밌게 들으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하나 드립니다. 보통 이 정도 느낌이면 서점으로 달려가.
아니 이거 좀 달려갈 것 같은데 이번에.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랑 약속 꼭 합시다.
한 번 더 찍어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이걸 했는데 뭐 잘 팔린다는 얘기가 들리면 마음이 아파. 아니 우리는 책을 안 읽고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충분히 책 읽는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그렇지.
거니까.
저자 직강으로 게다가.
지금 느낌은 분명히 사러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 자제하고. 인내.
자제. 아시겠죠? 나머지 다 해준대. 다 해줄 거야.
다 해준다.
좀만 참읍시다. 위험한 책이야 아주. 자 재밌네요. 오늘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까지 하고 또 다음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